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0장 우리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어제까지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18장과 19장의 창세기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두 개 이제 패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개 이야기가 사실은 짝으로서 좋은 모델로서의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잘못된 모델로서의 롯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장까지의 롯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의 1절은 아브라함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떻게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첫 1절에 시작되는 그 내용들이 결코 어떤 지역에 아브라함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을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10절만 드렸나 봐요. 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0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곧 이동을 하라는 이야기죠. 마치 짐을 바리바리 싸서 내가 거하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창세기는 그 내용으로 붙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많은 지역적인 이동들이 등장하는데 이 지역적인 이동들이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백성들의 정체성을 완성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18절 1절에 나와 있는 마블의 상수리나무들에서 떠나 네게부 땅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게부는 사실은 남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남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게부 지역을 향하면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는 사실 아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따지면 아래 지역인데 술은 특별히 애굽과 이집트의 경계선에 위치한 지역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가데스와 술사이라는 이 지역이 이 아브라함의 현재의 상태와 영적 상태를 나타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선 가데스와 술이라는 그 사이에 그랄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주고 있는데 사실 지도를 살펴보면 제가 지도도 보내드리긴 했는데 지도를 살펴보면 술과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이야기하는데 그랄을 제가 이렇게 따로 표시했는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술입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에 이쪽에 있는 게 술이고 이쪽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그랄은 이 위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언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현대적인 우리의 시각과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이 그랄이란 장소를 설명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 그랄과 우리가 뒤에 살펴보는 거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랄이라는 단어와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어근이 게르라는 단어인데 게르 그랄 이렇게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바르고야 그랄이라고 이제 본문에서는 쓰여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게르고아 그랄이라고 아마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장소적인 위치와 지리적인 상황들이 아브라함의 현재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우리 12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 가운데 갔는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맞이한 상황이 무엇이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약속을 따라 그 땅 가운데 갔는데 그 땅에서 마주한 첫 번째 사건이 사실은 기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예,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오늘 20장과 유사한 사건들이 이루어지죠.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장에 한 번 더 일어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라는 것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다시금 애굽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동사, 거류한다는 동사 바르고야, 이 게르라는 이 동사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나그네를 설명하는데요. 어디에 적을 두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한국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한국에 비자를 받고 본래 고향은 다른 나라이지만 일을 하기 위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고향은 따로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이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이곳저곳 오가는 외국인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상황이겠죠. 결국 아브라함의 상황은 나그네였고 사실 그의 영적 상황도 나그네와 비슷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그 살 길을 찾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2절의 아브라함의 상태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2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로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예. 사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느낌상으로 알고 있죠. 위험하니까. 아내를 빼앗길까 봐.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노라.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신에 대한 특별한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신이 미칠 수 있는 영역과 범주가 한정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신은 부족신, 지역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을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혹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신이, 내가 믿던 신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당시의 문화적 신의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의 곳곳에 주권자이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사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목숨 때문에 자신의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반대편에 있는 아비멜렉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죠? 오늘 8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현몽을 본 이후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사람들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어 온전하다는 단어가 17장 1절에 나온 단어와 비슷한데 창세기 17장 1절을 제가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찾아볼 텐데요. 예.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아비멜렉에 말한 5절과 7절에서 말한 온전하다는 단어가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는 단어와 사실은 히브리어가 동일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내 언약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텐데 너 나한테 완전해야 돼. 온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본인이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고 실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아비멜렉이었죠. 예,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말한 아브라함에게 말한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완전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는 이 온전하고 완전한 마음을 마치 내가 잘 깨끗하고 정결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온전하고 완전함이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르게 믿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내 사라를 내어준 것은 이 어떤 위기 상황에 기지를 발휘한 아브라함이 좋은 꾀로서 위기를 잘 리스크를 관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노태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내가 사라에게 분명하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위기 가운데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 속이며 다른 사람들한테 기꺼이 내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찾아가셔서 그 상황을 모두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것은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쳤던 아비멜렉의 태가 열리는 사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곰곰이 살펴보면 아직 아브라함도 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의 다쳤던 태가 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7절에서 그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야 나비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다쳤던 아비멜렉의 태의 문을 열게 하시는 기적들을 보이시는 것들이 이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 이 말씀을 처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40년의 시간들을 알고 있죠.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정말로 멋지고 추앙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실제 모습을 바라본 거죠.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도 사실은 동일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온 이 회중에게 주려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은 그들도 사실은 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풍족했던 그 시절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고 있는 것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 아브라함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을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저랬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변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 언약을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히려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더 가까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움츠러들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사람 믿지 마. 너 자신도 믿지 마. 내가 이룰 거야.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언약은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 다른 것들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동일한 인물이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다른 환경처럼 보입니다. 물론 시간적이고 시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한 부분만을 설명한 거고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시각적 관점으로 설명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적 차이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차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믿음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아, 내가 잘 믿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수도 없이 나에게 채찍질하면서 내가 뭔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믿음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신용을 형성하고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에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죠.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증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실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 언약은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 너희를 보지 말고 나를 믿어.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행실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헤어 지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랍니다. 믿음의 창시자고 그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완성을 증표로 믿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들은 쉽게 꺾이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꺾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세상에서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의 삶에 큰 외침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나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며 혹은 내 믿음을 증명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과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며 십자가로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과 나의 죄악된 삶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경들과 또한 두려움들과 아픔들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